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전쟁 비용 청구서가 나오고 있다. 전쟁 비용이 얼마가 될지 한번 저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툭하면 적의 핵심 시설을 멀리서 막 쏘잖아요. 미사일로. 그때 발사하는 미사일이 왼쪽에 보이는 토마호크 미사일입니다. 생긴 것만 봐도 눈에 좀 익숙하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뭐 구축함 뭐 이런 데서 푸슈 발사하는 미사일들. 근데 그게 토마호크 미사일인데 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에 350만 달러라 그럽니다. 52억 원. 한마디로 빌딩을 쏘는 겁니다. 퓨.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한 발 쏠 때마다 날아가는 거죠. 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미국이 쏜 토마호크 미사일이 300발입니다. 강남 아파트 300채를 일주일 만에 쏘았어요. 토마호크만. 그거 말고 기타 미사일 비용까지 합치면 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미국이 쏜 미사일이 8조입니다. 8조 5치를 어쨌건 날렸어요. 어쨌건 쐈고요. 게다가 미사일만 쐈냐? 이란이 날린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아야겠죠. 소위 뭐 사드라든지 무슨 아이언돔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날라오면 고고도 지역방위를 합니다. 이란이 보낸 미사일을 격추하는 거. 요 격추하려고 쓰이는 대공 방어 탄약에만 역시 또 8조가 들어갔어요. 뭐 어쨌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한 1-2천만 원짜리 날리는데 그걸 격추하려면 몇 억짜리를 써서 격추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우리는 3억짜리로 막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그거 외에 전투로 인한 손실도 있고 기지 피해도 있고 운영 지용비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런 비용도 일주일에 2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전 첫 주일 만에, 정확히는 6일 만에 들어간 전쟁 비용이 127억 달러, 19조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저 멀리서 병력을 증강하려면 이동시켜야 되거나 미군 시설을 복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직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6일 만에. 총 비용이냐? 지금은 전쟁 22일 차입니다. 물론 첫 주에 가장 많은 돈을 썼겠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 국방부가 밝힌 첫 주 오피셜 비용은 113억 달러입니다. 위에 있는 비용은 이제 민간에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추정한 비용이 127억 달러니까 뭐 15조에서 20조 사이 언저리를 첫 일주일간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최근 이란이 얼마 전에 F-35 한 대를 공격했다. 그래서 뭐 격추했다 뭐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근데 격추는 아닌 것 같고 이란 상공에서 어떻게 공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인근 미군 공군기지 비상 착륙했다 그러는데 저 F-35 한 대의 가격이 보통 8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사일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1억 달러 육박해요. 요거 한 대 잘못되면 1000억입니다. 대당. 조종사의 어떤 뭐 그런 비용은 다 빼고 기체만 1000억이기 때문에 한 대 어떻게 될 때마다 가격은 더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막대한 양의 탄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좀 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많이 써서 탄약을 다 썼어. 돈을 좀 필요해. 의회야, 돈 좀 줘라. 지금도 탄약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내가 많이 써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그 너희들이 너무 많은 원조를 해서 탄약이 줄어서 그래. 그러니까 의회야, 탄약 좀 보충하게 돈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의회가 그럼 얼마나 필요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세요. 얼마? 2천억 달러. 이게 오피셜 요구 금액입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미 의회에 2천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300조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한 자금이 약 1,100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어요. 165조. 근데 지금 300조를 요구한 거죠. 물론 300조를 다 쓴 건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쓴 거고 저건 이제 예산을 요청을 한 건데 만약에 저 돈을 다 쓴다. 장기화가 됐어, 이런 전쟁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쨌건 미국이 직접 뛰어드는 전쟁은 아니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다면 거기에 뭐 무기만 지원을 해준 건데 이번에 미국이 직접 뛰는 전쟁이죠. 당연히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전 공화당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뭐 100조를 넘게 해줬다, 뭐 160조를 넘게 해줬다 그랬더니 돈 낭비라고 삿대질을 했거든요. 미국의 불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렇게 막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냐? 라고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300조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 의회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옛날 돈은 좀 쓸모없는 데 들어갔지만 이번 2천억 달러 요구는 임의로 제시된 숫자가 아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한 숫자고요. 지금 세계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고 우리는 국방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때랑은 달라. 다르기 때문에 300조를 빠르게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거는 바이든 때문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막 저 슬리피 바이든, 졸린 바이든이 말이야. 그 우리나라에 있던 돈을 우크라이나에 막 갖다 줬잖아. 수천억 달러를 주고 있던 무기 옛날에 많이 재고 많았는데 그거 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갖다 주고 하니까 지금 재고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무기를 공짜로 다 줬으면 채워넣어야지. 채워넣지 않고 내가 받으니까 난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 지금 무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바이든이 쓴 거 채워넣느라고 지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자금 요청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이든 때문이지. 아, 논리 정연하잖아요. 정연해. 원래 그 많았던 거 가만 말이야. 가만히 뒀어야지. 썼으면 채워든가.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킹절 수 없이 바이든 때문에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전에 낭비되는 세금을 막겠다며 전기톱을 휘둘러대던 도지라고 있습니다. 벌써 기억에 가물가물하시죠? 정부 효율부서 머스크 아저씨가 톱을 막 휘둘르면서 여 자르고 저 자르고 다 잘랐죠. 이때의 절감한 비용이 1750억 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해외 원조 줄이고 뭐 누구 자르고 뭐 나사 뭐 자르고 막 잘랐잖아요. 이번에 요청한 전쟁 비용이 2000억 달러입니다. 이게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이란 전쟁 안 했으면 저 뭐 요 자르고 저 자르고 안 해도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자,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미국의 빚을, 부채를 줄이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 효율 부서 도지 같은 것들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됐냐?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란 전쟁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이란 전쟁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늘겠죠. 하지만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7개월 전에 37조 달러, 5개월 전에 38조 달러, 지금 39조 달러. 이게 도대체 뭐 몇 달 만에 거의 다섯 달마다 1조 달러가 됩니다. 1조 달러는 얼마입니까? 1500조. 지금 5경 8000조인데 가을 선거 오기 전에 40조 달러. 6경 예상됩니다. 6경. 한마디로 이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브레이크가 없죠.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국가 부채를 줄인다고 했는데 전쟁까지 터지면 국가 부채가 이제 줄어들기 마무하기 때문에 미국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죠. 자, 게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지금 돈을 쓴 게 이 정도지만 그 직접적으로 쓴 거 외에 또 다른 전쟁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유가도 전쟁 비용이죠. 미국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2달러인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약 지금처럼 전쟁이 계속 오래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유가가 안정적이지 않겠냐. 휘발유 가격 오른다고 뭐 미국이 꿈쩍이나 할까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글로벌 유가가 오르는데 미국이라고 싸게 팔겠냐? 세계 최대 산유국은 맞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별로 타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석유 가격이 안 오르겠냐? 기업 입장에서. 옆나라에 팔면 40% 50% 올랐는데 미국이니까 50% 싸게 해줄까? 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현재 미국 휘발유 가격이 약 40%가 올랐습니다. 평균이 지금 갤런당 4달러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서부주들 기준으로는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갔고 미국 서부가 제일 비쌉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평균 갤런당 5.79달러라고 해요. 물론 저 미국이란 나라는 죄송한 표현인데 막대 먹은 도량형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만 들으면 도대체 알기가 힘들어요. 리터로 하자! 아니 무슨 뭐 야드 피트에 무슨 뭐 갤런에 아주 파인트에 하프 갤런, 아, 하프 갤런이라 그러면 대충 감이 옵니다. 아, 그런데 배식인 나비스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감이 확 와. 아, 그거 파인트, 하프, 그래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바로 느낌 온다. 그러네. 우리도 조금 쓰니까 바로 알겠네. 되게 익숙한 걸 수도 있습니다. 거기 배식인 나비스 받는 그 컵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딱 그 맞을 수 있어요. 자, 그거가 이제 두 배 되면은 5.79달러를 겁니다. 5.79달러. 그 넘어가고 있죠. 미국인들의 고통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JDBS 미국 부통령이 바로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미국은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곧 대책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48시간 내에 몇 가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이야 핵무기 개발하는 세계 악의 축의 국가를 떼찌떼찌하고 있는데 그 휘발유 조금 올랐다고 그 징징대는 거 좀 참아. 몇 주 동안은 험난한 시기가 될 거야. 우리는 정의의 사도인데 정의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만 참아. 왜냐하면 일시적이기 때문이야. 템퍼러리. 그게 영구적이 아니야. 일시적이니까 전쟁 끝나면 내려오겠지. 아, 그럼 그거 참으면 되지. 거 말이야.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 근데 가격이 오르고 그런데 힘들어서 어떻게 참아요? 아, 그거? 그렇다면 옆 동맹국들을 보면서 참으세요.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아래는.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동맹국들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지 아셔야 돼요. 우리는 파라다이스야. 저 난리 났어. 저기 저 뭐야 태평양 건너 뭐 꼬레 모 동맹국가 그 재패 모 동맹국들은 난리 났고 지금 호르무즈 막그 아시안 난리 났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면은 좀 참을 수 있지. 옆에 동맹국들을 보면서 조금 참아도 된지 하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도 아래서 녹색 에너지 이런 거 안 했죠. 그린 스캠 이런 거 속지 않았어. 우리는 석유 캐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석연료 올인 뭐 그런 걸 해서 훨씬 낫지 않느냐. 저 녹색 에너지 그런 거 투자했던 유럽 애들 봐라. 지금 갔다. 지금 걔들 굿바이 마이 프렌드 중이야.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은 훨씬 더 행복하지 않냐. 조금만 참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정말 욕을 많이 드셨습니다. 요 인터뷰를 한 다음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좀 그렇잖아. 옆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네 템포러리한 거 좀 참아라 이런 말이니까 요 얘기한 다음에 비판을 엄청 받긴 했어요. 하지만 뭐 미국이 누가 비판한다고 뭐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갔잖아 생각이 되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의 말처럼 지금 미국은 아직은 낮은 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으로 인한 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죠. 뭐 3월 물가, 4월 물가 나중에 나와봐야겠죠. 지금 당장은 물가 수준이 낮은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고민이에요. 금리는 내려야 합니까? 올려야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준금리는 동결이거나 인하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물가가 오를 수 있다며.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잖아요. 경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원유가 없으면 농사도 어렵고 뭐 제조업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 위축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가 위축되면 물가가 내려가요. 근데 그런 상황에 깨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이게 뭡니까? 예전에 많이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유가 공급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소위 공급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올라요. 금리를 올려야 되나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되는데 경기가 더 안 좋아져요. 그럼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나? 근데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 문제가 최근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냐 올려야 되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항상 너무 늦는데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회의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미 연준은 지난주에 3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요즘 사이가 안 좋죠.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FOMC는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대신에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4에서 2.7로 꽤 많이 올렸어요. 좀 불안하죠? 유가도 그렇고 관세도 그렇고 불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꽤 많이 올렸는데 만장일치 동결이 안 나온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하가 한 명이 나왔다는 건데 누가 인하냐? 옛날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스티브 마이런 이사. 인하를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인하표를 던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인하의 표를 던진 걸 보면은, 오른팔이어도 너무 오른팔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파월 의장은 이번에 FOMC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의 범위와 지속기간을 파악하기 너무 이르다. 아무도 모른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특히 공급발 인플레이션 이런 게 발생할 때 중앙은행이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아까 말한 스태그플레이션 공급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배우기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니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유가 공급이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지고 금리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이게 수요 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굉장히 막혀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란 전쟁이나 이런 데서 물가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은퇴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장에서 내려오시죠. 퇴임을 하시는데 뭐 지금 뭐 대통령이고 누구고 뭐 눈치 볼 게 아니지. 어차피 나갈 분이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곧 나가시는 분입니다. 뭐 어쩌라고? 누구야? 누군데? 어쩌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빠꼼 없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가 오류가 생기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기준금리가 쭉 인하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쭉 국채금리가 내려왔어요. 근데 최근에 물가 오류가 생기잖아요. 뭐 원유 유가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되고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감이 무너지죠. 그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합니다. 이게 단기물인데 3년짜리인데 3.4% 하던 게 3.94%까지 찍었어요. 미국 단기채가. 60pp 가까이가 단기간에 금리가 급등했다는 거고 당장 다음번 FOMC에서 인하 기대감은 아예 표에 없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FedWatch라고 부르죠. 다음번 FOMC에서 동결할 거냐 인상할 거냐 인하할 거냐 하는 거를 가능성을 정확히 말하면 금리 선물에 있는 거를 그 커브를 계산해서 퍼센트를 표시해 주는 건데 인하를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시장에서. 인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냐 인하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동결이냐 인상이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소멸이 됐단 말이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순식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이게 느낌이 왠지 이렇게 야, 이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전쟁과 물가에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새롭게 트럼프가 임명한 이제 워시가 의장이 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갑자기 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저 마이런 이사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하고, 미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이란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되면은, 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제가 급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이기 때문에, 야, 니가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이 자료 만들면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 자, 여기를 지지선으로 하죠. 여기를. 이게,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안 되고, 여기를 딱 지지선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죠. 자, 게다가 이렇게 또 열심히 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나스닥이 아니죠. 코스피가 아주 많이 진작 많이 밀려났으면 걱정이 좀 덜한데 지금 5,700, 800 그래요. 이게 당장 내일이죠? 당장 내일 저게 얼마에 갈지가 일단 흐덜덜 하고 있거든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여서 그래요. 실적은 좋아. 실적은 좋기 때문에 자 실적 위주로 든든하게 어깨 걸고 버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은 이렇게 해도 문제 생기면 바로 어깨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떨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2월 20일 전쟁 시작 직전과 지금까지 한 달 정도 지났죠? 투자자별 코스피 순매수를 보면 개인이 무려 32조를 담았습니다. 강심장이야 강심장. 외국인은 28조를 팔았어요. 기관은 뭐 있으나 마나 하고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이게 느낌을 보니까 한마디로 2월 20일 언저리니까 여기 언저리부터 오르고 빠질 때 개인이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를? 32조를. 32조를 저가 매수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특히 우리는 뭐를 많이 샀냐? 삼성전자 SKX를 개인이 20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저희 슈카 친구들 몇몇 직원분들이 여기에 엊그제 뭐 인생을 걸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인생을 5만원에 죄송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지금 20만원대에서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30만원, 40만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밀렸다가 갈 때, 밀릴 때 손절이 안 나갈 수 있냐에, 아주 큰 걱정이 생기죠. 외국인은 25조 순매도, 개인은 20조 순매수. 전쟁 이전과 지금까지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특히 우리는 언제 많이 샀냐? 고점 찍고 전쟁으로 쭉 밀릴 때 개인이 많이 남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거의 20조를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반등할 때 많이 안 줄였어요. 아직도 2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개인의 삼성전자 SK에서 누적 순매수가 20조입니다. 20조. 간당간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우리 반도체 추정 실적은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서 그래요. 제 얘기에서. 우리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게다가 그 4월 초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실적 발표는 그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깨를 푸는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월 초까지, 4월 초가 아직 열이나 남았잖아. 2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변동성이 좀 걱정이 많이 되죠. 물론 우리 이런 한국 개미들을 위해서 3월 17일 날 GTC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 젠슨당 선생님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을 샤라웃 해주셨습니다. 이 GTC라는 거는 엔비디아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례 개발자회인데 엔비디아 신제품, 뭐 개발 협력,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코리아에 대한 사랑을 아주 많이 보여줬어요.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는 뭐 그런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을 보여주셨는데 카이스트, 현대차, 서울대, 삼성,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코리아 사랑이요를 크게 외쳐주셨고요. 엔비디아의 GTC 발표를 조금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엔비디아는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동안은 학습 위주의 반도체를 팔아서 대박이 났잖아요. GPU 같은 거. AI가 학습을 많이 했어. AI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추론이라는 게 우리 말 그대로 생각이죠. 추론 기술의 변곡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학습에서 추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더 증가할 겁니다. 학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 끝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헤이, 새로운 거 해야지. 2페이지 해야지, 2페이지. 지금 너희들은 1페이지밖에 안 했어. 자, 레벨 2 학습 갑니다.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AI 이제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해야죠. 학습의 단계를 넘어섰고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니까 필요한 추론량도 만배 증가했다라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불안하긴 하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는 GPU만 잘하는 집이 아닙니다. 이제 추론 반도체, 추론 CPU도 맛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베라 CPU 이번에 공개했고요. 한마디로 추론 반도체도 양산을 하겠다. 그리고 AI 추론 전용 가속기 그록3도 공개했습니다. 아주 이쪽으로 이제 대박이 나야겠죠. 참고로 이 그록3 같은 경우에 나오죠. 아래 GPU는 루빈이고 LPU가 그록3라고 하는데 저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발줄 넣은 곳이 현재까지 삼성 파운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삼성에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저 젠슨왕 선생님의 땡큐 땡큐 덕분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그날 5%, 삼전이 7%, 하이닉스가 8%를 오르면서 또 많은 붕어, 잉어, 향어, 쏘가리들이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물었거든요. 여기서 물었다면 이걸 어떻게 참어? 그거 어떻게 참어 솔직히? 이거 누가 봐더라도 팍 쳤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겠죠. 이제 N자를 그리면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은 숫자가 일어났고 아마 코스피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그록을 얘기했다고 와 일론 머스크하고 손을 잡는구나 같은 회사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무슨 뭐 CPU에 뭐 그록3를 공개했다 그거 머스크의 행성형 AI 그 기업하고는 스펠링이 달라요. 다르죠? 여긴 Q, 여긴 K. 그러니까 다른 회사입니다. 삼성과 삼정이 같냐?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예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 관계없고. 저 그록 앞에 있는 반도체, AI 반도체 회사 그록은 작년 12월에 엔비디아가 200억 달러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독점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걸로 지금 왈가왈가 하고 있는데 저 그록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엔비디아가 사기 3개월 전에 기업 가치가 70억 달러였어요. 대충 69억 달러. 근데 엔비디아가 3배를 줬습니다. 3개월 전에 69억 달러 기준으로 투자 자금을 모았는데 200억 달러에 전액 현금 인수했어요. 와, 부럽다. 야, 3배로 전액 현금으로. 저 그록에 들어갔던 분들은 순식간에 3개월 만에 3배 난 겁니다. 3배. 전액 현금 3배 났고 저 기업이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를 한 AI 추론 특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GTC에서 젠슨왕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2027년까지 AI 매출이 1조 달러로 예상된다. 그전에는 2026년까지 5천억 달러를 전망했는데 기간은 1년 늘었지만 금액을 2배로 늘린 겁니다. 내년 말까지 5천억 달러, 후년 말까지는 1조 달러. 엄청난 발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가는 횡보했어요. 저 발표를 실시간으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중엔 올랐어. 거의 5% 갖고 올랐어요. 그래서 오 가는구나 됐어 라고 했는데 다시 밀려 끝났어요. 다시 다 밀려서 뭐 결국엔 횡보했습니다. 결국엔 1%대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횡비디아죠. 횡비디아. 이게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현대차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거의 현대차가 아니죠. 횡비디아로 불리고 있는데 여전히 횡비디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걸 왜 횡보하느냐? 1조 달러가 엄청난데 엔비디아 주주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겨우? 이 전망이 매출 성장의 중대한 가속을 뜻하는 건 아니다. 엄청난 성장인데요. 아, 그거 뭐 끽해야 100% 성장한다는 거잖아. 뭐 원래도 그 정도 했어. 원래도 그 정도. 많은 때 200% 했는데 뭐 요 정도 성장한다는 건데. 뭐 가던 길 가는 거 아닌가? 100%로 안 되지. 화끈하게 가자니 화끈하게. 요런 화성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비비적 한 7, 80% 정도 성장으로는 횡비디아라는 건데 그래요. 굉장히 좀 이 세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도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물론 1조 달러 전망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되지만 당장 내일 이제 가격이 밀리면 걱정이 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게다가 요것도 이제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급등해서 1,500원을 약간 넘었습니다. 1,500원 고지전 중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어요. 월요일 되면 조금 더 내려가길 기대하는데 현재는 1,508원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이후로 원달러가 70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급한 게, 우리나라는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올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는 1번이 환율이고 2번이 유가로 알려져 있어요. 외부 요소. 우리나라 내부 요소를 제외한다면, 물론 뭐 우리나라가 막 돈 찍고 그럼 팍 오르겠죠. 그런 걸 제외하고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 꼽아라. 그럼 보통 1번이 환율입니다. 2번이 유가예요. 환율이 근데 저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한 70원 가까이 올랐고,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를 넘었고,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의 조합은 물가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잠깐 했다가 내려오면 되죠. 일시적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좀 길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또 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통위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2.5% 동결됐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사상 최초로 K점도표가 등장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점도표를 발표합니다. 금통위에서. 이번부터 한다 그랬는데 이번이 최초예요. 6개월 후에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 거냐? 금통위원분들이 점을 찍은 거예요. 마치 연준처럼 한 명당 3개의 점을 찍습니다. 6개월 뒤에. 지금 현재를 보면 인상이 한 표고 인하가 4표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동결이에요. 오, 그럼 인상 가능성보다 인하 가능성이 훨씬 많군요. 저 점도표는 2월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 이전에 찍었어. 지금 다시 찍으라 그러면 어디에 찍힐까? 그때보다 물가는 상방이고 성장률은 하방 리스크가 훨씬 커졌죠. 환율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보다도 개인적으로 개인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상승되면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급발 스태그플레이션화해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고유가 환경에서 금리만 올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유가도 내려가고 환율도 안정화돼야 다시 이제 금리 인상 같은 얘기가 안 나오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